성전 미문 앞에 이 선천성 앉은뱅이가 앉아 있었고, 그곳을 지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일으켜 준바 있었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에 가서 자신들이 일으킨 그 기적, 앉은뱅이가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청중들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는 그들을 구금합니다. 구금한 이후에 그날은 너무 날이 늦어서 재판이 열리지 않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산헤드린 의회가 열립니다. 산헤드린 의회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상위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권세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석을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 지방의 귀족들로서 당시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정치 집단입니다.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시기부터 해서 주 66년 유대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는데, 그것은 당시에 로마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계속해서 그 권력의 야 앞에서 대제사장직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치 집단과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당시에 권위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죽은 이후의 삶이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세의 삶이면 충분했고,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삶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교리를 부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감히, 아니,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던 것, 전하던 것을 싫어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싫어했다는 단어의 원문을 직역을 하면 싫어했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그것에 화가 나고 그것에 분노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것을 그렇게 싫어했고, 아니 그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분노했을까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자신들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고 자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앞에서 봤던 사도행전 3장, 2장에서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심지어 이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참을 수 없이 분노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너희들이 어떤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사실 여기 인칭대명사가 가장 끝에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헬라 원문을 그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 감히 너희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감히 너희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대체 어떤 권위로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그들에게 분노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생명을 누리지 못하던 자가 이제서야 비로소 생명을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생명을 갖고 있다고 자처하던 자들이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다고 자임했던 자들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종교가 될 때, 복음이 종교로 변질될 때 그 복음은 더 이상 생명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 복음은 더 이상 생명을 전하는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종교는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해낸 것,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것,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기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좀 더 현대적인 이야기를 단어들을 차용하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안정을 누릴 수 있고 내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종교라고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권력, 정치 집단과 야합해서 내가 갖게 된 힘,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부활의 교리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해서 고통받던 자가 일어나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침범할까 봐 오히려 내가 나만 생명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누군가가 부인할까 봐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내 안위를 보장하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타자에게 그것을 나눠줄 줄 모르고 그저 타자의 것을 착취하고 그것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존하고 그렇게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려고 했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서 있었던 베드로의 그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3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그 대답을 공회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들을 차용하고 그것을 믿어서 예수님에게 유죄 선고를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재판장에서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재판장에서 나의 선생이신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나도 곧 이제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도 있겠구나 불안했을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 죽겠다는 생각에 초조해졌을 겁니다. 그 법정에서 정의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죽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건강해진 것이다. 지금 이 베드로의 대답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할 만한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앉은뱅이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대답은 그들을 이렇게 분개하게 만들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살아왔던 시간들, 베드로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런 베드로의 태도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고 계실 때 이 재판장 밖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숨죽여 대기하고 있었던, 숨어 있었던 베드로는 베드로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는 그런 작자를 알지 못한다고, 난 그런 사람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일반 사람들이 그런 최고의 의결기관인 그런 의회에 가서 자신의 의견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숨 막힐 정도로 그 권위에 압도되는 현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서운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너희가 말한 그 착한 일, 너희가 말한 그 착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행한 일이 착하고 선한 일이라는 것. 근데 그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한 이후에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살겠다고 기꺼이 그 선생을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 베드로의 지금 변명,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변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직 예수 이름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예수 이름,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죠?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말을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누가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칭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사실 별칭이라 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 역사서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심도 깊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 본문이 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근데 보혜사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그 수식어가 또 다른입니다. 또 다른. 또 다른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이 컵은 또 다른 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또 다른 컵이라고 하려면 이 컵이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렇게 컵이 하나가 더 있어야 그렇죠? 있어야 이거를 또 다른 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혜사를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다는 것은 원래 보혜사가 따로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보혜사가 한 분이 더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혜사가 두 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무슨 말이냐 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이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보혜사가 두 분입니다.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 요한 1서를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이거 말씀을 직접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이건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대언자 앞에 삼이라고 붙어 있죠. 각주를 따라 쭉 내려와 보면 그 대언자에 또는 보혜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그 보혜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 근데 이 보혜사가 누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본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별칭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의 영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능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능력을 갖게 되냐면 예수를 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약한 자들,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의 곁에 다가가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졌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앉은뱅이를 일으킵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하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는 베드로. 하지만 지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는 소외를 당하고 있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건축자들이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버린 돌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듯이 자신 또한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당시 베드로의 생각, 당시 베드로의 심정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장 9절에서 19절부터입니다.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닮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취가 어떤 자취입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자취입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 살다가 버림받고 고난받는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단언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왜 그게 아름다운 일일까요? 왜 그것이 베드로에게 좋은 일이 될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버림받은 그 자리에 베드로보다 먼저 버림받으셨던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버림받아 소외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베드로보다 먼저 소외당하시고 버림받으셔서 아파하셨던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버림받는 자리는 예수님과 더 깊이 유대하고 연대하는 자리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맞아 기다리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베드로에게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타인이 살아나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로, 그렇게 나에게만 집중해서 오히려 나를 망쳐가는 자들로, 생명이 없는 자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졌던 제자들, 사도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 사셨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타자에게 집중된 삶을 삽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오해받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한마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만 말합니다. 사도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한 분에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주 안에 한 몸된 3일의 지체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내가 아니라 타자에게, 내가 아니라 먼저 예수께 집중하고 그 예수께 집중하는 삶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을 살다 보면 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외당할 거고 당연히 때로는 버림받을 거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저희보다 먼저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계신 자리인 줄 알고 내가 버림받은 그 자리에 먼저 버림받으셨던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졌던 베드로